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14네요. 14장 14절.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이죠.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14장과 또 다른 몇 구절들과 함께 내 안의 음성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세상에서 보면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혹은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위 기독교서적으로 분류되어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즉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 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책이 미국과 캐나다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들이요. 최근에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출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좀 읽었는데요. 이곳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삶을 바꾸는 어떤 가이드 책자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상당히 많고요. 저자들은 목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뭐 CEO, 전직 군인. 제가 최근에 읽은 거는 전직 군인이 쓴 겁니다. 읽어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일 수 있죠. 어찌됐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생각.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떤 내면의 울림 혹은 내면에서 동요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반응하여서 행동에 옮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어떤 영적인 어떤 울림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전혀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어떤 간증 집회 비디오들을 보면요, 최근에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도 다녀오고 천국도 다녀오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울고 막 이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 대부분 간증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 소리인가? 저는 참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찌되었건 꽤 오래전에 90년대인데 한 스코틀랜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도 전에 아주 옛날에 대학 때 봤었던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종교심이 강한 여인인데 불구가 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되게 착해요, 여자가. 그런데 한편 그 일들을 시키는 일을 하기 싫지만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 막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막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습니다.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내면의 마음이 막 뭐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걸 막 합니다. 내면에 들리는 음성을 제가 이게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나면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에 맞추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계속하며 타락해가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음성, 참으로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항상 그럴까요? 오늘 저는 내면의 음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에서의 음성에 우리는 때론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음성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지금 읽었던 곧 바로 전 구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대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구절들을 보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심을 그들의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리고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대언자들은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거짓 평화를 준 것입니다. 주려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 대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이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속이는 것들을 대언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의 신념과 믿음이 우리가 배운 것에서 나올 때가 많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들은 것에서 나오고 배운 것에서 나오고 읽은 것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실 관계없는 신념이 강할 때 내 마음이 강하게 강팍해져서 그렇게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신념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적인 철학 사상에서 공부 막 그쪽을 공부했을 때 소위 구조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공부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걸 통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사람도 구별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사조로 봤었을 때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즉 어떤 가르침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따르게 됩니다. 내면에 그냥 그것이 그냥 팍 올라옵니다. 바로.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가르침이란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에 강하고 교리에 강한 편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천지를 보면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신천지에서 보면은 신천지에서 높은 곳까지 있다가 높은 위치까지 있다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그 교회 속 안에 계시는 박사님, 의사들, 이분들도요, 신천지 교리가 들어오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들리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가르침이 나의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며 그것이 내 안에 울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은, 진정한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마음에 박혀 있으니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확신이 그래서 거짓 생각이요, 거짓 확신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의 힘에 의지하여서 잘못된 것을 넣어서 그들을 잘못된 것으로 데리고 간다. 잘못된 지식과 거짓 진리는 사람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지식과 거짓 진리는 내 안의 잘못된 확신과 내 안의 잘못된 음성, 그러나 내 안의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종교와 믿음 안에서 옳다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맞는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합정동 근처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천주교 포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곳에 이렇게 건물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베어서 죽었기 때문에 절두산입니다. 죽임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제사를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에서.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스운 것은 채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들의 포교를 위해서 제사를 그냥 조상을 그냥 생각하는 거고 기리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사를 허용하겠다 하면서 제사를 허용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이 정말 황당한데요. 그럼 이 전에 제사를 거부해서 죽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소위 XX 죽음입니다. 헛죽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진정한 진리 위에 있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은 그렇게 사람을 잘못되게 이끕니다. 23장에 보면은 27절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 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꿈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꿈을 꿨는데 지옥에 가봤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했고, 자기 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기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음성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탄은 아예 안에 들어가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마귀들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면서 진을 칠 수 있기도 하죠. 하여튼 사탄은 그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넣어서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유인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것을 결코 따르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릅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좋은 예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때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죠. 정말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고 그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냥 팽 내팽겨쳐 버립니다. 사탄의 생각을 따랐던 유다의 결말은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비참한 결말이었죠.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 심지어는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도 그것이 심지어는 성경적이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하며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게 그 생각이 역시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잘못된 내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 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3절에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베드로의 말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온 말이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 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좋은 의도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진정 사탄의 내면의 음성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도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믿음적으로도 좋은 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 음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좀 두렵기도 하죠. 내 안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올바른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옳은가? 깨어 있었던 베드로는 이때 잠을 들지도 않았고 환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던 베드로도 사탄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더욱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의 내면의 음성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왜 다른가? 그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의 본성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단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맞아, 이 생각은. 그럼 일단 의심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매우 다를 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수 이야기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그 이후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죠. 사무엘은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가 완전히 딱 손에 기름을 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이 사람이구나. 그게 나쁜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주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정말 보기 좋다. 저 잘생긴 얼굴과 큰 키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정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조그맣고 어린 다윗을 가리키시죠. 사무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건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7장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은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주의 언약궤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놓여진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심지어 대언자 나단도 이 왕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오니 왕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희 세대에는 짓지 말아라. 너희 아들이 질 것이다.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다.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생각마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즉 거짓 가르침이 내 마음에 있기에,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부패해 있기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 심지어는 사탄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들어보시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이 옳은지 보는 잣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선택할 때 믿음의 발길을 옮길 때, 내 기도가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믿음이 도전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이상한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내 안에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내 안에 소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잠잠케 해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전혀 생각지 않은 구절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전곡을 찌르며 내가 고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 음성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지도 성경을 알지도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며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을 따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에 진리를 모르기에 일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경험과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에 내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은사주의고 기복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지금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주의 쪽으로 내가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진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애들 영어 찬송에 Obedience is the very best way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애들들은 알 텐데요. 이 찬송 가사에 순종의 소위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Obedience is the very best way to show that you believe, doing exactly as the Lord commands, doing it happily. Action is the key, do it immediately, joy you will receive. Obedience is the very best way to show that you believe. 순종이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네.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명확히 행하고 그것을 기쁘게 행하세. 행동하는 것이 키이고 즉각적으로 행하세. 나는 그러면 기쁨을 얻으리. 순종이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일세. 이게 가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며 기쁘게 행하고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만약 말씀이 내 내면의 음성을 바로잡으려 하고 내 내면의 음성이 성경과 다름을 말씀이 확실히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순종을 늦추면 바로 다시 사탄의 유혹, 내 안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과거의 내 지식들이 이 순종을 가로막고 다시 내 내면의 음성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의 내면의 음성에 조심하여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것을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해야 됨. 이것이 내 내면의 음성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교제와 기도입니다. 만약 나의 교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교제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적인 생활에 나쁘게 영향을 준다면 사실 그들과 영적인 교제에서는 분리해야 됩니다. 일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영적인 교제에서는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로 올 확률보다 내가 그들에게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진리로 가까이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진리와 반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에 분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에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같은 영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내 안의 음성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상황이 허락한다면 내 안의 음성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 일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인 문제는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 상대 형제나 자매가 전해주는 영적인 조언들이 꼭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와 더불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칭한 후에 깨어있는 상태임에서도 불구하고 사탄이 바로 내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자극하여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은사주의는 너무도 위험합니다. 은사주의가 행하는 것 중 방언의 기도,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느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냥 말로 기도하면 몇 분 하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몇 시간까지 한다. 난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믿는다. 라고 저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이 심지어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 말이죠, 다른 나라 말이라고 기적적으로 진짜 알지도 못하는 중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 제가 지금 2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바보같이 생각할 때가 될 때가 많은데요. 심지어 깨어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 방언 같은 기도는 내 감정을 통해 느낌으로 해석을 하기에, 그러기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한 학교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 여러분들 다른 나라 말 할 줄 아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가브리엔카 딤바루비 엘루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나라 말 말할 줄 아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은 할 줄은 아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듣기 좋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듣기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분도 안 좋고 무슨 얘기, 귀여울 수는 있겠지만 계속하면 혼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 베드로전서 4장에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같이 마지막 때가 갖고 온 것 같은 지금, 진짜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 이후에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어지는데 베드로 후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이때쯤에 베드로 전서를 적으시면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은사주의가 지금 마지막 때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이기에 은사주의에서 현혹되지 말고 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결정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분별 안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진리의 세대를 나누어서 이해를 했을 때 이 세대가 악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험악하게 돌아가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때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말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도 내 안의 생각에 넘어가 내 안의 생각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내 어카운트, 내 회계 장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무겁고 좀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참 깨어있어도 내 마음의 생각은 주님과 다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의 진리에 붙어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안의 감정적인 그러한 울림이 아닌 말씀에서 오는 내 평강과 내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과 즉각적인 마음의 결정을 통한 순종과 올바른 성도와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내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보정하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